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이 루스드라, 더베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보았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옳았을 거야.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고 실라를 데리고 가야 했지. 네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났지.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어쩌면 이렇게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에 따라서 헤어져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좋게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겨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나아갔는데 그 마가가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팀의 동력자로 데리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그 마가를 나의 동력자로 정중하게 인정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진정하면서 그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은혜로 베풀고 온유함과 친절함과 그에게 유익함으로 갚아주는 것.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 심오한 사랑관을 가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하는 내내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크게 사용해달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편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또 그 바울에게도 보상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마침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점점 늙어갑니다. 6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늙고 아들은 없고 누구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와 함께 모르는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을 때 외롭고 쓸쓸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깁니다. 아들의 역할을 하는 바울이 병들 때 그 병수발을 들고 옥에 갇힐 때 그 바울의 그 전령꾼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 위대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외롭게 되기도 하고 친한 사람과 결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동료를 신앙의 동료를 신앙의 정말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화장로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그들과 결투해서 갈멜산 그 제단에서 이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번제를 태웠고 이방 선지자들의 그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 가지고 결국 결투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골짜기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일 이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결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바알 신에게 맹세하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겨우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어 남겨 놓으십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령으로 어쩌면 성령이 우리 교회 지금 공통 분모예요. 제가 어쨌든 이게 산에 가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헬라어 이름으로 유니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헬라인이요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써 있는데 문맥상 보면 이때 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없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화된 유대인으로서 유니게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와 더베,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배교한 유대인이야. 배교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할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한 디모데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진실하고 성실한 그 디모데를 보면서 저 디모데와 내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나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를 만약에 바울의 동역자로 삼으면서 주님을 증거하면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은 할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사람인데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상하게도 디모데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를 배교한 유대인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성인이지만 지금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와 동역자로서 나아갈 때 유대인이 있는 곳에 있는 그 템플에 그 성전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너를 배척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할례를 받자. 이렇게 유대인인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교리와 상관없는 것, 구원과 상관없는 것,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뭐 감리교냐 장로교냐 그런 게 물론 교리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외부적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할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할례를 받겠다. 이방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굳이 어른이 됐는데 무슨 할례를 받냐? 안 받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그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래야 돼요. 사실 교리적인 면을 한번 따져봅시다. 감리교나 이 감리교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 스스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때에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에 관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관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느냐 천만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냥 믿어요. 그리고 내가 선행이고 뭐고 교리고 뭐고 따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 학문적으로 따질 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나 이 기독교나 이 장로교나 캐톨릭이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구원 얻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옆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례를 받기를 원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그러나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교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읽어봅시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교회는요, 교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가 돼야 돼요. 행정이나 설교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섰을 때 교회는 숫자적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계속 절절히 지금 따져가면서 구절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아니하면은요, 현상적인 조그만 뭐가 뭐 2000년대 뭐가 그랬다, 또 뭐 1990년대에는 막 종말론이 임했다, 뭐 요즘 뭐 베리칩이 어떻다, 그러한 그 환상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막 관심을 끌어들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로 설교를 막 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이 설교할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다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진리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고 거짓 선지자들, 악한 무리, 이단 스며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3억 년 후에 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1억 년 후에 올 예수님을 지금 막 얹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당신 앞에 있는 오늘 죽을지 모르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당신의 임박한 개인적인 종말에 관심을 써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버지밖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왜 네가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마귀는 우리들 앞에서 보이게 유혹의 덕을 놓지 않는다. 유혹의 덫을 놓지 않는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교묘하게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설득한다. 마귀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마귀와의 씨름을 네슬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네슬링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와의 그 싸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악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현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인간적인 혈기나 지식으로 대들었다가는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상대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아주 악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은 사실은 잠시 사단이 그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막 죽이고 막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악한 날이에요. 그 악한 날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한 악한 날 외에 현재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 앞에 유혹 멸망을 위한 유혹의 덕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악한 마귀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뭐 인간의 지식으로 또 성경 좀 읽었다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귀를 찔러 쪼개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와, 뭐 상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거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이가 무서운지 자꾸 피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첫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야면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갈 것이다. 회개하고 거듭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라. 이게 진리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교훈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데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설명하는 책. 이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책. 그래서 결국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스스로 삼가는 자는 다 잘될지어다. 어떻게 스스로 삼갑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스스로 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과 기도는 밀접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뭐 내게 뭐 어떠한 죄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그리 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섰을 때 이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먼저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다녔던 대회만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아의 남쪽은 누시아가 있었고 동쪽은 사우스 갈라디아가 있었고 북쪽은 비두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로마의 영역에 있었고 아주 발전된 지역에 있어서 바울은 바로 그곳에 가서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이 7절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쪽 이 아시아의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가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당시에 그 원로원이 로마의 원로원도 그 지역의 원로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영은 성령을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그 신격 가운데 한 분이신데 동등한 신이신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나를 받는도다,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바울과 바울의 무리 그 동역자들을 지금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해야 할 곳으로 갈 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영이 그를 통제한다는 것은 지금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바울과 그리고 그의 그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 대신에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바다만 건너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마게도니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바울은 도대체 내가 왜 이리 가야 되는 걸까 모르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에는 유럽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는데 이 주석가들은 그때 바울이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병들어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리빙스톤이 중국의 그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중국의 영국과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중국을 가지 못하고 그 대신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엄청난 결실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도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 비두니아 대신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 가가지고 그 교통 중심지 거기도 막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성령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어요. 그 대신 바울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 바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선교의 2차 선교 계획은 다 틀어지고 이제 나는 어찌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 바다를 건너서 바울이여 어서 이리 오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팀과 함께 이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말했더니 그 결론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들은 상징의 그 해석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입구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통해서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아니했지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었고 베리아와 아덴과 고린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도시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유럽에 놀라운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주님께 충성돼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그때에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줄지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생각과 전혀 다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실망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지금 막혀있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비드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1차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자꾸 그 새로운 환경이 열릴 때마다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무시아까지 오게 되고 마침내는 저 마게도니아 앞에 그 와서 그 알렉산더 드로아까지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마침내 환상이 보여졌고 성령께서 거기에 길을 열어주시가지고 유럽에 갔더니 막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줄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간절히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고 내 삶에 지금 막 그 엮어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한 줄기 빛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냐.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옆에서 자꾸 하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또 제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산에 가서 5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찬송을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모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의심과 염려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를 망하노니 사탄 마귀 권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제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상한 육신이 건강을 얻게 해주시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써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